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러시아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22M3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과 협력하에 공군 방공미사일 부대들이 투폴레프-22M3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처음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추된 전략 폭격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KH-22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올레슈크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 폭격기가 임무 수행 뒤 기지로 복귀하던 중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남부 스타브로폴 지역에 추락했다며 기술적 오작동이 추락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이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주도 드니프로의 주거용 복층 건물과 기차역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공권 확보와 공습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동맹국들의 방공체계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이 없을 경우 올해 안에 러시아에 패할 것이라고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조지 W. 부시 센터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군사 지원에 힘입어 실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2024년까지는 완전히 스스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상황은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2024년 말까지 전장에서 패하거나 최소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치적 합의 조건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스 국장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번스 국장은 지난달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나 군사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무차관이 어제 평양에서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무차관은 이날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과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지원을 논의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두 차관은 또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위급 접촉과 왕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외무차관의 이번 방북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이반을 감시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러 벨라루스 3국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 영토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란은 국영 언론을 통해 이란 중부도시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CBS 방송은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에 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수도 테헤란과 쉬라즈, 이스파한 소재 공항들을 한때 폐쇄 조치했다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날 공격은 이란이 지난 1일 있었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스라엘에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공격에 앞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에서 자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심각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경고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와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공격으로 인한 이란 내 라탄즈 핵시설 등 시설 피해는 없었다며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유엔 대사가 유엔 총회나 외부 기관 활용 등 대북 제재 패널 활동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우주 연합 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4도, 낮 최고 10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유엔 대사가 대북 제재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송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18일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해 유엔 총회나 외부 기관을 통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체 계획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고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결의안을 거부하고 중국이 기권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일본, 한국, 파트너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재에 대한 보고와 모니터링을 제공할 또 다른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날 도쿄의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에서 별도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문제가 보고된다고 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안이 부결됐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제재가 적용되는 나라에서 제재를 어기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우려스럽지만 우리는 제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동료들과 협력해 이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이달 말 이후 중단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3살의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이 씨를 포함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납북자의 송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방침으로 인해 헤어진 모든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촉구하는 데 있어 모든 가족들, 일본 전체, 국제사회와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들의 귀환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와 러시아의 지속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이 한국을 포함한 미한일 3국 간 관여 증진 기회도 모색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과의 회담에서도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포함한 유엔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 그리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 등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국 대표부는 밝혔습니다. 14일부터 나흘간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9일 도쿄에서 나가사키로 이동해 지역 관계자 및 학생들과 만나 원자폭탄 피해의 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나가사키 방문은 주 유엔 미국 대사로서는 첫 공식 방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는 20일까지 일본에 머문 뒤 한일 순방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우주연합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우주발사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8일 주한 미 우주군이 미 우주훈련 준비사령부와 협력해 우주영역 지휘통제 훈련 기회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우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참여 시기와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콜로라도주 피터슨 우주군 기지에 본부를 둔 우주훈련 준비사령부는 우주군의 교육과 훈련, 교리 및 시험 현장을 총괄하는 사령부입니다. 앞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지난 14일 미한 양국 국방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우주 위협 및 위협에 대응하고자 우주 연합 연습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1월 첫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등 위성 발사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는데 양국이 우려를 공유했으며 우주 연합 연습 조기 시행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우주 위협을 지속하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되어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정찰 위성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피터스 연구원은 탑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의 전달 체계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의해 금지된 것은 위성 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은 상호 지원적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7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서로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이란의 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트르기에, 알바니아 대사를 거쳐 트럼프 정부에서 시리아 반 ISIS 동맹 특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이스라엘이 자국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대응이 영리하고 전략적이고 가능한 한 제한돼야 한다며 힘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srae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n a regional alliance. And this is a lesson for your viewers in Korea.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내 동맹과 함께 이란의 대규모 로켓,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거의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국가는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유럽 국가들과 미국, 방어에 참여한 아랍 국가들과 함께 형성한 동맹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 없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보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2주 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전략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을 재앙에 빠뜨릴 수 있고 새로운 동맹과 파트너들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충돌이 중동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재가 막을 수 있을까요?
War and diplomacy is a little bit like, I guess you would use a football or soccer game. For Koreans, that is every single shot.
전쟁과 외교는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슈팅이나 패스 하나하나가 경기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추진력을 만들고 상대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다른 각도에서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경우에서도 그랬듯이 제재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영내에서 얻은 이득을 되돌리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하려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One to take out all of the nuclear facilities, particularly the one at Fordow, which is under a mountain. It would require U.S. help, which will not be at this point forthcoming.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제거하려면, 특히 포르도를 제거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 시점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 중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IAEA에 미리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핵 역량을 진전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Iran is very close under any conditions. They will make a decision to move forward based upon whether they think.
이란은 핵 역량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폭격 여부에 따라 핵 역량 진전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지구의 하마스,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관련된 이 모든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누가 강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동맹들이 강하면 핵 역량 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고무될 것입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준 아랍 협력국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왔습니다. 그들의 셈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협력하길 더 원합니까? 아니면 이란 편에 서길 원합니까?
There's no doubt. They see Iran as a destabilizing force in the region.
그들이 이란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임에 틀림없지만 중요한 나라고 무역 관계도 있습니다. 각국이 조심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고 남중국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 영내 국가들이 모두 응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동아시아에서와 매우 유사한 역학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협력한 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미국,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Well, as you know, they've been having talks. This is part of the new development, and they've been having joint exercises. They're not as advanced as we have.
세 나라는 새로운 진전의 일환으로 협의와 연합훈련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협력국들이 지난 몇 년간 이룬 협력 수준만큼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한일은 아직 완전히 통합된 체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토의 경우 냉전 시대에는 모든 국가의 방공 레이더가 나토 본부에 보고하는 통합 체계가 있었습니다. 나토의 방공 네트워크의 일부로 여전히 튀르키예와 루마니아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비춰봤을 때 유사시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 일본과 전자통신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합사령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상사태를 처리하고 대규모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이스라엘이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대부분을 격추했으니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잔해가 있을 텐데요. 미사일 잔해에 북한 기술 이전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If you're an atom or a molecule on an Iranian missile that fell inside Israeli territory,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영토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의 원자나 분자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닮았는지요. 특정 지표가 북한으로 향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북한에서 이란으로 어떤 특정 기술이 이전돼 이란 미사일의 역량을 향상시켰을까요?
Mainly the basic technology for because as you know North Korea got many of these things from the Soviet Union.
아시다시피 북한은 소련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보다는 적지만 중국 기술도 받았습니다. 이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얻었죠. 따라서 어떤 기술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거래하고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번 이란의 공격을 통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목표에는 어떻게 부합할까요?
First of all, there's money involved, and as you know, that's always the case with North Korea that really needs money.
우선 돈이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은 돈과 석유 등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앞서 제재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일격은 아니지만 상대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북한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인 방식이죠.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전망과 중동 국가들의 셈법, 북한의 기술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명예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미군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해 조문받도록 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이 17일 한국전 참전용사 랠프 버켓 주니어 미 육군 대령의 유해를 연방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 지난 10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지 5일 만입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존 테스터 의원과 라파엘 원옥 의원,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탐 카튼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9명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샘포드 비숍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스티브 워맥 의원과 마크 알포드 의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 패트릭 라이온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상원 결의안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수호한 한국전 참전 마지막 생존윤사 퍼켓 주니어 대령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의 유해를 오는 29일 의사당 로툰다에 안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퍼켓 주니어 대령 유해의 의사당 안치는 1920년에서 1940년대쯤 태어난 침묵 세대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친 전쟁, 즉 한국전 기간 동안 미군에 복무한 570만 명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난 8일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1950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을 당시 지휘했던 제8레인저 중대가 북한군을 38선 넘어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며 북진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이런 공로로 지난 2021년 한국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3년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잘 알려진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 의사당에 안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사당 내부 중앙에 있는 2층 높이의 방구형 로툰다는 국립조각산 홀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치해 조문받도록 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7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셀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이 로툰다에 안치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최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 철거로 현재 군사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 철거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 해당 도로들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로등까지 철거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단절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위성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정국으로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이거나 자제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남북 육로 시설물 철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은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법성, 합의정신을 파기하는, 그 다음에 이것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차관 형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단행위고 불법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육로 연결 사업은 6.15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한 측 구간 철도와 도로, 역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현물 차관을 지원했습니다. 총 1억 3,290만 달러 규모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차관 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상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여파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한국 측 인원들이 철수한 이후로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선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와 북한 금강산의 온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2005년 개통됐습니다. 과거 금강산행 관광버스가 분주하게 오가고 이따금 대북 지원물자 수송에 이용됐지만 최근 수년간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등을 논의하는 남북군사실무회담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로 남북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결과물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뭐 2020년 6월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후에 후속 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국가의 명칭을 기존 애국가에서 공화국 국가로 바꾼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16일 있었던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 행사를 18일 재방송하면서 가수 김유경이 부른 애국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표기한 자막을 화면에 송출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방송 때는 애국가로 표기한 자막이 화면에 나왔는데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17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헌법으로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국가 명칭 변경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표방해온 김정은 정권에 의해 202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애국가라는 명칭을 버렸다면 이는 한국의 국가 명칭과 동일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북한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워 대남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태도 변화도 일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의 어떤 국가 이미지가 분단 국가라는 특수 이미지로 보여지기보다는 독립된 국가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일찌감치 표방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남북관계 악화와 맞물려 한국을 별개의 적대국,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핵보유 강대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은 스스로 설정한 이런 위상의 기초에 대외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외교, 강대국의 정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강성 대국 국가로서의 우리 국가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고 그 맥락에서 대미 대일 외교 그리고 또 대남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앞서 애국가 기존 가사인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부분을 지난 2월께부터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가사에서 지운 것으로 이 또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유조선의 활동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대북제재 대상이거나 과거 제재 위반에 연루돼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한데도 이전보다 공해상에서 더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주도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최근 북한 유조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포착된 이 선박은 유선호로 한반도 동쪽 지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뒤 대한해협을 지나 현지 시각 19일 새벽 현재 제주도 남쪽으로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선호에서 약 216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또 다른 북한 유조선 안산 1호가 뒤따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안산 1호 역시 한반도 동쪽 해상에서부터 위치 신호를 발신해 최초 출항지가 어딘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상 북한 선박은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을 통과할 때만 임시로 위치 신호 장치를 켜왔기 때문에 이들 유조선 두 척도 이곳 해역을 통과한 뒤 지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유선호와 안산 1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란 점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와 안산 1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는데 특히 이들을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북한 해역을 벗어날 수 없는 유선호와 안산 1호가 어떤 경위로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포착됐는지 의문입니다. 유선호와 안산 1호는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불법 행위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선박입니다. 과거 전례로 본다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위해 특정 수역으로 향하거나 모항인 북한 남포로 되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선박은 이들 두 척만이 아닙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10일간 위치 신호가 포착된 북한 유조선은 모두 8척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주일에 한두 척꼴로 발견됐던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들 8척 중에는 유선호와 안산 1호를 포함해 삼마 2호와 천마산호 등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선박이 5척이나 되는데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국 인근 해상을 운항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선박도 제재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 대한해협을 통과 중인 신평 5호는 과거 부산을 모항으로 둔 한국 선박 우정호였지만 2019년 돌연 북한 선박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중국 인근 해상에서 운항 기록을 남긴 백양산 1호도 지난해 11월까지는 선적 미상이었지만 약 한 달 뒤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신평 5호의 소유권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보고서에서 신평 5호를 제재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평 5호와 백양산 1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해상을 버젓이 운항 중인 것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사이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유조선 월봉산호도 수상한 항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월봉산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는데 이는 월봉산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감춘 채 운항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은 한 번 정해지면 폐선될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따라서 MMSI 번호만으로 운항 중인 월봉산호가 과거 행적이나 제재 여부 등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E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들 선박이 IMO 번호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하는 것은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올해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중 수입액은 수출액의 4배가 넘어 수출이 불균형이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9,222만 3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4.4% 증가해 거의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18일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3,00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5,805만 3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5% 감소했고 1분기 교역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도 1억 2,833만 3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고 1분기 수입액은 전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 그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전체 교역액과 대중 수입액은 모두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액은 각각 81.3%, 6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올해 1분기 교역액과 대중 수입액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중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북한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이 수출을 견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해관 총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 2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은 4,096만 7천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액 6,220만 달러의 66%에 달합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1,001만 달러와 비교하면 4배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 무역에서 수출입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이 불균형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exports, they increase, but they're still incredib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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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below imports. So that the imbalance now is a huge problem for North Korea.
실제로 올해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억 7,705만 4천 달러로 대중 수출액 9,222만 3천 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반면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5년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5억 6,360만 5천 달러로 대중 수출액 5억 4,594만 6천 달러와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6년에도 비슷하게 이어졌지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7억 1,632만 6천 달러를 기록하고 대중 수출액은 4억 9,841만 5천 달러로 급감하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중 교역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지만 아직 정상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2017년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특히 석탄, 광물, 철광석 종류처럼 수입액 규모가 큰 품목들을 많이 수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 특히 대중국 석탄 수출에는 여전히 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they've returned pretty much to the pre-COVID era. You know, where the North Koreans closed the border with China, and that really stopped trade in its tracks.
최근 북중 육로 교역의 거점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일대에서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고화질 위성 사진에 포착됨에 따라 양국 교역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늘어난 트럭의 통행량도 북중 교역의 정상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매우 낮은 수준의 북한 수출이 정상에 가깝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교역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려면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And if they don't care if North Korea has a nuclear program, you know, they will the trade will return to normal. But I think they do care still.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갖든 말든 중국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양국 교역은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중국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대규모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을 막고 싶어하기 때문에 제재 해제나 북중 무역 완전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이 최근 3개월간 북한에 공급한 정제류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지만 이번에도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만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연료성 유류가 반입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2월에 37,445배럴, 약 4,495.24톤, 올해 1월과 2월엔 각각 4,877배럴과 2,099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제출한 공급량은 이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보고돼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늑장 보고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이번에도 허점투성이란 점입니다. 앞서 B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석유 젤리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 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스팔트와 비연료성 제품인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이 정제유로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끊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를 BOA가 확인한 결과 중국은 이번에도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2월 석유역청 4,133톤과 윤활유용 기유 281톤, 윤활유 62톤, 석유젤리 12톤 등 총 4,495.238톤에 달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안보리의 12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4,495.24톤과 소수점 두 번째 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관총서에 실린 올해 1월과 2월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유류 관련 제품은 석유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연료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해서 연료성 유류가 유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량에는 애초에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지난해 1년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서 51척의 유조선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거친 유류가 북한 선적 혹은 제3국 유조선에 실려 이곳에 하역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 51척에는 최소 51만에서 최대 153만 배럴의 정제유가 실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를 최대 3배나 넘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답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이후에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북한 보건성의 요청을 받고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면제 물품이 실제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지원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물품 6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일 WHO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지난 2월 20일 WHO가 북한 보건성의 요청을 받고 북한의 인도지원 활동에 관여하기 위해 신청한 다목적 텐트와 적외선 체온계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WHO가 면제받은 물품은 8만 달러 상당의 벨기에산 다목적용 텐트 62개와 6,800여 달러의 중국산 적외선 온도계 175개입니다. WHO는 관련 물품들이 북한의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들이 두바이 항구를 출발해 남포 혹은 신의주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북한 보건성에 제공할 관련 물품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 기간을 9개월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내년 1월 1일까지 북한의 관련 물자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폐쇄한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구 등의 지원 물품 반입은 지연되고 있어 WHO의 제재 면제품이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제재위는 지난달 20일에도 유엔 아동기금의 백신의 운송과 보관을 돕는 콜드체인 설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구출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외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은 영국이 옹호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유엔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PG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과 제프리 클리프턴 브라운 하원 의원은 18일 우리는 중국 당국에 의해 송환된 탈북자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의 언니 규리 씨와의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김초록 씨를 포함한 탈북민 600명이 강제 북송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그 가족들은 송환된 이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국 국적을 취득해 런던에 거주 중인 탈북민 출신 규리 씨가 동생 철옥 씨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구출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규리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영국 의회에서 열린 APPGNK 인권행사와 지난해 12월 뉴욕 유엔 본부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증언했습니다. 또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수차례 항의 시위를 벌였고 동생의 구명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서명을 받는 등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서구 시민이나 기독교 선교사, 교회와 연관돼 있거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해 범죄자나 반역자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투옥과 고문, 수용소 종신구금, 공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20년 넘게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송환한 까닭에 수십만 명이 북한 수용소에 구금돼 인권 유린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과 3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세션과 기타 대화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영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김규리 씨의 여동생과 다른 강제 북송된 탈북 난민들이 북한 수용소에 계속 구금돼 있는 상황은 우리의 긴급한 관심을 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캐머런 외무장관에게 김규리 씨와 APPGNK 의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담을 통해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노력과 북한 수용소에 구금된 수감자들의 공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불법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해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노예화하고 학대하며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600만 명의 목소리 없는 북한 주민들의 공경은 우리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은 문명 세계의 가치, 특히 영국이 옹호하는 법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영국 외무부에 서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서 언급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곧 중국의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이듬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들에게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10월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규리 씨 등 가족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 영국 의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철옥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구명을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강제 북송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동생 철옥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75년 4월 19일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신앙과 정치적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인지세 법을 제정해 인쇄된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고 차에도 세금을 부과해 미국인들의 불만은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폭발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의 배에 올라타 배 안에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닷속에 던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군대를 파견해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그러자 미국인들도 이에 대항해 1775년 4월 19일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 미국인들은 영국에 밀려 패하는 듯했지만 이후 조지 워싱턴 장군의 지휘 아래 사라토가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1783년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1882년 4월 19일 모든 생명체가 원시 생명체에서 진화됐다는 내용의 진화론을 창시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809년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윈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다윈은 22살 때 남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나게 되고 이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특히 동태평양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 제도 섬들에 있는 새들을 관찰하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섬들의 자연 조건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부리 모양이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윈은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제각각 자기의 환경에 맞게 변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당시 유럽 사회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론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